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을 겨냥한 로켓 5발을 차단했다고 미 언론들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어제 발생한 이번 공격으로 인한 피해나 사상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고는 아직 없으며 공격이 자신들의 수행이라고 주장한 단체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카불 공항 테러 공격에도 민간 인증 대피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프간 수도 카불 공항 폭탄 테러로 전사한 미군 12명이 귀환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가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29일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다른 고위 인사들은 미델라웨어주 도보 공군지지에서 유해가 옮겨지는 과정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미군 희생자가 들어오는 관은 C-17 수송기에서 옮겨졌고 바이든 대통령은 오른손에 가슴을 올려 눈을 감은 채 이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자살폭탄 테러 용의자를 겨냥한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탈레반이 오늘 밝혔습니다. 자디울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이날 중국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7명이 숨졌다면서 미국이 자신들에게 사전에 이번 공격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무자히드 대변인은 아프간에서 잠재적 위협이 있다면 우리에게 먼저 알렸어야 했다며 미군의 공습을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 관계자는 자살 차량 폭탄 테러범이 서방과 탈레반의 적인 이슬람 국가 계열인 호라산이 아프간 철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카불 공항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드론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우리는 차량 파괴로 인한 강력한 폭발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는 내부에 다량의 폭발물이 있어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탈레반이 카불 공항 운영을 지속하도록 할 효과적인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9일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탈레반이 철군 시한인 오는 8월 31일이 지나서도 여행의 자유를 허가할 것이라는 게 114국이 명백하게 밝힌 기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철군이 시한 뒤에 대피에 나설 이들과 관련해서 공항이 계속해서 진흥을 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워왔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는 31일 이후에 계속 가동되거나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재개장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지원할 의향이 있는 영내 국가들과 공조하고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잭 살리번 백악관 국방부부장관도 이날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이 비행기로 귀국할 기회가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살리번 보좌관 역시 탈레반이 안전한 출국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준수하게 할 지렛대가 있다며 이를 최대한 더까지 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2018년 12월 이후 멈춰섰던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 재가동에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지난 27일 발간한 북핵 관련 9월 연례 이사회 보고서에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와 관련해 지난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12월부터 올해 7월 전까지는 5메가와트 원자로가 가동됐다는 정황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5메가와트 원자로는 북한의 핵무기 제작과 관련된 핵심 시설로 원자로 가동 후 나오는 폐연료봉을 대처리하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이 추출됩니다. IAEA는 이와 함께 지난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약 5개월 동안 5메가와트 원자로 근처에 있는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인 황사학방연구소도 가동된 정황도 함께 포착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및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오는 12월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추가 사망자가 10만 명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29일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어 현재 미국 내 아직도 백신을 맞지 않고 있는 8천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며 이들이 팬데믹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바로 이들이 백신을 접종을 맞게 할 수 있다면 매우 효과적으로 또 즉시적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2월까지 예상되는 10만 명의 사망자는 충분히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파우치 소장은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 오택성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땀 많이 흘리는 여름뿐 아니라 사시사철 몸에 보약이 된다는 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보약도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잘 먹어야 효과가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혹시 심장이 좋지 않다면 최근에 열린 유럽심장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물과 심부전 발병 위험에 관한 연구 내용을 주목해 보십시오. 미국 국립심장폐혈액연구소의 나탈리아 드리트리에바 박사의 연구입니다. 4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 성인을 대상으로 혈청의 나트륨 농도가 25년 뒤에 심부전 발병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결론은 혈청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좌심실이 비대해지거나 또 심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물을 충분하게 마시면 나트륨 농도를 낮출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심부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부전 예방을 위해서 권장하는 물의 섭취량은 여성은 하루 1.6에서 2.1리터, 남성은 2에서 3리터입니다. 먹는 음식에도 어느 정도의 수분이 있지만 하루 8컵 정도의 물이 더 필요한데요. 심부전 환자의 경우에 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대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물 마시는 양이 너무 적다는 것이 연구자의 지적입니다. 갈증이 날 때 마시는 물은 심장 박동에 활력을 줍니다. 또 물은 혈액순환을 돕고요. 혈액 속의 산소나 영양소가 몸 구석구석 세포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윤활제 역할도 합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물 잘 마시는 방법. 하루 8컵에서 10컵 정도의 물을 종일 틈틈이 평생 잘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의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주에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취했던 양적 완화를 올해 안에 축소할 수도 있다. 이런 테이퍼링을 시사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었습니다. 시사상식 ABC에서 이 테이퍼링에 관해서 알아보고요. 주간 프로그램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에서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개발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나사 연구에 동참하는 시민과학자들 이야기,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부엌을 공유하는 식당 업주들의 고스키친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한반도 남쪽으로 강한 가을 장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도 영향을 받겠습니다. 8월 31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황해도는 오전부터 평양과 남포, 강원도는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 예상됩니다. 삼전의 아침 6도를 시작합니다. 매우 쌀쌀합니다. 나머지 양강도 지역과 장진도 10도 안팎에서 시작하고요. 자강도 지역은 13에서 16도, 청진은 15도, 함흥 17도, 원산, 장전, 황해도 지역, 그리고 평양 신의주는 20도, 해주가 21도로 가장 높습니다. 낮에도 김영권과 장진은 20도로 가장 낮겠고, 강원도와 함흥은 25도에서 26도, 청진 23도,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24도에서 26도,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은 28도까지 오르는 평안북도와 자강도 지역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다가 오후 한때 비 내립니다. 서해는 흐리고 종일 가끔 비 내리겠고 동해상의 물결이 0.5에서 1m, 서해는 0.5에서 2.5m로 오후에 먼바다 쪽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군 철수 마감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제공항에 대한 로켓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미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이를 차단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전격 회동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인터넷 기업들의 알고리즘 활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의 초안을 발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아프가니스탄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미군 철수 시한이 임박했는데 지금 극도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병력을 철수하고 있는 카불 국제공항이 30일 적어도 5발의 로켓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사전에 이를 차단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여러 매체는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서 카불 공항에는 로켓이나 박격포 등의 공격으로부터 지상군을 보호하기 위한 CRM 방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누가 공격을 했는지 주체는 밝혀졌습니까?
아직 공식 확인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26일 카불 공항에 대한 폭탄 공격을 자행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K, IS 호라산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아프간 현지 매체는 한 자동차 뒤에서 로켓이 날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번 로켓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는 없습니까?
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미군을 포함해서 사상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고는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바로 전날에도 미국이 이 ISK, IS 호라산의 테러 공격을 사전에 차단했었죠?
네, 맞습니다. 미군은 29일 이 폭발물을 싣고 카불 공항으로 가던 차량을 무인기로 공습했는데요. 미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미군이 성공적으로 목표물을 맞췄고 ISK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드론 공격에 따른 사상자는 어떻습니까?
네, 현지 매체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자 수에 대해서는 매체마다 엇갈리고 있는데요. AP는 어린이 적어도 3명, 그리고 CNN은 어린이 6명을 포함해서 9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비흘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30일 중국 CGTN과의 인터뷰에서 7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미군 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미 중부군 사령부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드론은 정확하게 차량에 표적 공격을 가했고 미군의 드론 공습 후에 엄청난 폭발이 있었다면서 그로 인한 후속 피해일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자, 미군이 연 이틀 표적 공습을 단행했군요.
네, 맞습니다. 미군은 28일에도 아프간 동부 난가하르주 지역에서 카불로 가던 ISK 차량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미군 당국은 이 공습으로 ISK 안에서 테러 공격을 설계하는 고위급 인사를 포함해서 2명을 제거했다고 밝혔는데요.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이 공습에서 아프간 여성 2명과 어린이 1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카불 공항에서 희생된 미군들의 유해가 미국으로 돌아왔네요.
네. 지난 26일 발생한 카불 공항 테러로 사망한 미군 13명의 유해가 29일 미국 델라웨어 공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질 바이든 여사,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등이 침통한 표정으로 병사들의 운구 이송을 지켜봤는데요. 병사들은 20대에서 30대 초반으로 이 가운데 특히 여군 한 명은 아프간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 전 세계에 전해지면서 인류애를 보여준 군인이었습니다. 이날 13명 가운데 2명은 유가족 요청으로 비공개로 이송됐습니다.
네. 자, 카불 공항이 로켓 공격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철수 작전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백악관은 30일에도 철수 작전은 차질 없이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격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사전 승인 없이 목표물을 타격하라고 했던 지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피시킨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백악관에 따르면 지난 15일 카불이 함락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대피시킨 인원은 미국인과 다른 나라 사람들, 위기에 처한 아프간인들을 포함해서 약 11만 4,400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미국에 이미 도착했고요. 나머지는 주변국 또 제3국에 임시 수용돼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나라는 민간인 대피 작전을 종료하고 파병한 병력도 철수했습니다.
네. 자, 미국도 민간인 대피 작전을 위해서 병력을 파병했는데 현재 카불에 있는 병력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주말에 상당수 병력이 더 철수하면서 현재 4천 명 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미군 당국은 민간인 대피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약 6천 명 규모의 병력을 카불 공항에 임시 배치했었습니다.
네, 자 탈레반 측에서 어떤 새로운 움직임은 없습니까?
네, 탈레반이 조만간 정부 조직 발표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탈레반의 한 고위 인사는 BOA에 내각을 발표하기 위해서 마지막 손질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탈레반 최고 지도자인 히바툴라 아쿤드자다가 탈레반 거점인 칸다하르에서 지금 탈레반 고위 지도자들과 내각 구성을 논의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탈레반은 카불 공항 테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ISK의 테러 공격을 규탄하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탈레반과 ISK는 같은 순위파로 이슬람 원리주의를 교방하지만 탈레반이 아프간의 집권을 목표로 한다면 IS는 시리아와 이라크를 비롯해서 중동 일대 이슬람 국가 설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네,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그리고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29일 회동했습니다. AP통신은 양측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공개로 회동한 건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 중동의 정세가 몹시 불안정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회동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접촉은 특히 지난주에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한 후에 나온 거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베네트 총리의 미국 첫 방문이었는데 이 카불 공항 테러로 언론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베네트 총리는 지난 26일에 미국을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날 카불 공항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하면서 일정이 하루 미뤄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베네트 총리는 이란 핵 문제와 팔레스타인 관계, 코로나 사태 등을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과 베네트 총리가 만난 지 이틀 만에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또 팔레스타인 지도부가 회동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간츠 국방장관은 이날 밤 늦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도격인 라말라를 방문해서 아바스 수반을 만났습니다. 간츠 국방장관은 강경보수 베네트 총리와는 달리 팔레스타인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보다 유화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려졌습니까?
네, 간츠 장관이 아바스 수반에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간츠 장관 측은 또 두 사람이 안보 문제를 논의하면서 앞으로 계속 접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측의 이야기도 들어보죠.
네, 익명을 요구한 팔레스타인 관리는 AP통신에 간츠 장관과 아바스 수반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가능한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전했는데요. 그 가운데는 유르단강 서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중단, 또 더 많은 팔레스타인 주민이 이스라엘 쪽으로 가서 일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최근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하마스 간에 다시 무력 충돌이 잦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과 가자지구를 무력 점령하고 있는 하마스 간에 로켓 공격과 전투기 대응 공습이 다시 격화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분리장벽 주변에서는 최근 가자지구 주민들의 반이스라엘 무력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28일에도 수백 명의 시위대가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서 폭발물을 투척하면서 무력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하마스 무기 저장고 등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하마스는 서로 반목하는 사이죠?
네, 급진 이슬람 정파인 하마스는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 지중해 연안의 이 가자지구를 거점으로 반미, 반이스라엘 투쟁을 하고 있는 무장조직입니다. 국제사회는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합법적인 기구로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만 인정하고 있고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하마스를 국제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인터넷 기업을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요?
네, 중국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이 최근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의 초안을 공개했는데요. 이 방안은 중국 인터넷 기업들의 알고리즘 활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네. 요즘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를 자주 들을 수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네,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원하는 결과를 유도해내는 절차나 방법을 말합니다. 인터넷 업체들은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흥미를 끌만한 정보라든지 광고를 선정합니다.
네, 인터넷을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건데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여러 광고나 뉴스를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게 바로 알고리즘을 이용한 결과의 모양이군요.
네, 맞습니다. 인터넷 업체들은 이용자의 이 접속 기록을 살펴서 이들의 관심을 끌만한 광고라든지 정보를 자동으로 발송하는 이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 출신 같은 중국 내 대표적 인터넷 기반 업체들도 이런 알고리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규정이 요구하는 사항,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이용자들의 과소비라든지 중독을 유도하거나 국가 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지 말라고 업체들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이 조처가 국가 안전과 공공이익을 지키고 건전한 인터넷 정보 서비스 발전을 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또 업체들은 사업 윤리나 공정성 원칙을 지켜야 하고요. 가짜 이용자 계정이라든지 잘못된 인상을 만드는데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네. 인터넷 업체들이 이런 알고리즘으로 또 인터넷 이용자들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한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수집되고 이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제시한 이 규정 초안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원한다면 쉽게 알고리즘 작동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 정부가 이 자국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중국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보안, 반독점 등을 이유로 인터넷 업체 등 기술 업체들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정보 보안에 위험이 있는 기술 업체들의 해외 기업 공개를 막는 방안을 중국 정부가 기획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네, 이 새로운 규정이 초안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오는 9월 26일까지 이 초안에 대한 외부의 의견을 수집하게 됩니다.
네, 지금 오늘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강력한 위력을 가진 허리케인 아이다가 미 남부 루이지애나주를 강타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지고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미국 감염병 관리 최고 책임자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어린이 대상 코로나 백신 의무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난달 민간 소비 지출이 소폭 늘었고 2분기 GDP 증가율은 6.6%로 수정 발표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에 허리케인이 상륙을 했는데 그 위력이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최고 풍속이 약 240km에 달하는 4등급 허리케인 아이다가 29일 루이지애나에 상륙했습니다. 자, 허리케인이란 열대성 저기압이로 이 따뜻한 바다 위를 소용돌이치는 저기압이 폭풍으로 성장을 한 건데요.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한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 루이지애나주 일대에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고요. 최소한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전 피해를 본 겁니까?
예, 루이지애나주를 비롯해 인근 미시시피주에까지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100만 명이 넘는 주민이 암흑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루이지애나주의 최대 도시인 뉴올리언스는 허리케인으로 이 송전선이 모두 망가지면서 도시 전역이 정전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네, 루이지애나에서 사망자도 남았다고요?
예, 29일 밤 첫 번째 사망자가 보고됐는데요. 강풍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나무에 60대 남성이 깔려서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까지 보고된 사망자가 한 명입니다만 이 과거 루이지애나주에서 허리케인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지난 2005년 8월 29일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루이지애나 일대를 강타해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카트리나 참사 16주기를 맞는 날 루이지애나주에서 다시 한번 허리케인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예, 당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등급이 3등급이었지만 뉴올리언스와 미시시피주 해안 마을에 제방을 무너뜨리면서 큰 홍수를 가져왔고요. 무려 1,8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제방이 무너지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예, 이 카트리나 참사 이후에 뉴올리언스의 제방 시스템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요. 존 벨 에드워드 루이지애나 주지사도 이번에는 제방이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도 16년 전에 이 허리케인의 참사를 경험했던 루이지애나 주민들, 이번 허리케인 아이다 상륙 소식에 정말 걱정이 많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에드워드 주지사는 허리케인 상륙을 앞두고 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또 구조와 수색을 위해서 5천 명의 주 방위군을 배치하고 정전사태 대비에 만 명의 인력을 투입했다고 밝혔고요. 라토야 켄트라의 뉴올리언스 시장은 시의 제방 밖에 사는 주민들은 대피를 하고 그 외 주민들은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루이지애나 주 인근의 엘라베마 주도 서부와 해안 지역에 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예. 허리케인 아이다의 위력이 지금 시각도 그렇게 강합니까?
이 국립허리케인센터는 29일 밤 아이다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위력을 보이고 있다며 루이지애나 남동부 지역은 재난 수준의 폭풍해와 강풍 그리고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케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 국립허리케인센터는 특히 루이지애나 남동부 해안과 미시시피강 남부 지역엔 30일에도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강수량이 25에서 45cm에 달하고 일부 지역엔 60cm가 넘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 국립허리케인센터는 이 같은 강수량은 생명을 위협하는 갑작스러운 홍수와 도시지역 홍수를 유발할 수 있고 미시시피강 흐름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미 대륙 북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이 세력이 약화된 아이다는 1일이나 2일쯤에 대서양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네. 자,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이 29일 허리케인 아이다 대응을 위해서 연방재난관리청 FEMA를 직접 찾았습니다. 이 상황 보고를 받은 후에 태풍이 지나가는 대로 구조와 복구를 위해 국가의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주를 중대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미국 남부 지역에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확산을 하고 있는데 이번 허리케인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예, 이 델타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루이지애나 주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에드워드 주지사는 주내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 환자가 2,500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코로나 환자로 이미 병상이 포화 상태에 도달한 병원들 건물이 허리케인으로 손상되거나 정전으로 전력 사용도 원활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 루이지애나 주는 코로나 백신 접종률도 낮은 편인데요. 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의 비율이 40%가 조금 넘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보건당국의 정식 승인을 받은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서 백신 접종 의무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접종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감염병관리 최고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소장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주말 TV 시사 프로그램들에 출연해 전염성이 매우 높은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각급 학교가 현장 수업을 재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의 백신 접종은 필수적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이 어떤 얘기를 하면서 백신 의무화를 지지했을까요?
예, 파우치 소장이 29일에 CNN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요.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백신을 의무화하는 건 좋은 생각으로 본다며 수십 년 동안 소아마비와 홍역, 볼거리, 풍진, 감염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을 해왔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유행병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백신 의무화도 가능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이 어린이들 백신을 아직 안 맞고 있는 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예, 12살 미만의 어린이는 접종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파우치 소장은 29일 ABC 방송에 출연해 10월 초까지는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미식품의약국 FDA가 12살 미만 아동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아직 아이들이 백신을 맞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 학교가 계약을 했는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8월부터 학교들이 개학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개학을 연기하거나 대면 수업을 중단한 학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남부 지역 학교들 상황이 더 나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요즘 미국 학교에서 백신 말고도 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데 대한 논란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학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마스크 착용은 학생들의 선택이란 주장이 개학 전부터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관련 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최소한 14개 주에서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 소송들이 있는지 내용을 좀 볼까요?
예, 자, 우선 주지사와 지역 교육당국 간의 소송이 있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청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을 내리자 일부 주지사들이 의무화를 금지하는 조처를 내렸고요. 여기에 반발해 교육청이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 애리조나주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네, 또 어떤 소송이 있습니까?
네, 주정부의 의무화 금지에 반발해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타주와 아이오와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현재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반대로 조지아에선 한 교육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자 일부 학부모들이 마스크 착용은 가족의 선택이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미 보건당국에서는 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어떤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까?
예,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이 없이 교사와 교직원, 학생과 방문객 등 학교 내 모든 구성원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DC 이 같은 지침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데요. 따라서 일부 언론은 마스크 의무 착용을 두고 학교가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 7월입니다. 미국 내 개인 소비 지출이 소폭 늘었다고요?
예, 미 연방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에 개인 소비 지출 PCE가 전달보다 0.3% 늘었습니다.
네, 개인 소비 지출을 PCE라고 하는군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개인 소비 지출은 가계와 민간, 비영리 기관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불한 모든 비용을 합친 걸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모든 민간이 쓴 돈의 총액입니다.
네. 자, 그러면 7월에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이 6월의 증가율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지난 6월에는 전달 대비 1.1%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보면은 7월은 앞선 달보다 0.8%포인트 줄어든 겁니다.
네, 7월에 개인 소비 지출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로이터통신은 먼저 자동차 공급 부족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민간 소비 지출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은 또 신용카드 사용 자료를 분석해서 이달 여행 관련 지출, 그러니까 항공이나 대형 유람선, 호텔 등에 들어간 지출이 줄었다면서 이는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미국인들이 여행에 나가서는 걸 경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자, 상무부 발표에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 지수도 함께 포함이 됐죠?
그렇습니다. 자, 이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PCE 가격 지수라는 건 미국 전역에서 개인이 소비한 모든 물품의 평균 가격 인상 수준을 말하는 건데요. 자, 7월에 가격 지수는 전달과 비교해서 0.4% 늘었습니다.
앞선 기간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어떻습니까?
네, 6월의 가격 지수는 전달 대비 0.5%, 5월에는 0.5%, 그리고 4월에는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7월의 가격 지수 증가율이 지난 4개월 동안 가장 낮았던 건데요. 로이터통신은 이를 두고 현재 미국 내 물가 상승세가 정점에 달은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에너지와 식품은 좀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인데요. 이것들을 제외한 그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근원 가격 지수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참고하는 아주 주요 지표인데요. 자, 7월 근원 가격 지수는 앞선 달과 비교해 0.3% 증가했습니다. 연율로는 3.6% 증가한 겁니다. 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가 2%대인데요. 현재는 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가 하면 상무부가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을 연율 6.6%로 상향 조정했다 이런 소식 있네요.
네, 상무부는 앞서 6.5%로 집계를 했었는데요. 이를 6.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성장률이 이렇게 상향 조정된 이유는 뭡니까?
네, 2분기 성장률이 소폭 상향 조정된 건 이 최초 집계보다 소비자 지출이 늘어난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은 최근 경제가 좋아지면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온라인으로 열린 잭슨홀 회의에서 사전 녹화 연설을 통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테이퍼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테이퍼링은 정부가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취했던 양적 완화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When the US central bank started pumping billions of dollars into the economy to stimulate growth, investors took advantage.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시장에 돈을 공급해 신용 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을 뜻합니다. 그런데 양적 완화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면 이렇게 정부는 출구 전략 가운데 하나로 테이퍼링을 실시합니다. 영어로 테이퍼는 폭이 점점 가늘어지다는 뜻인데요. 테이퍼링은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수도꼭지를 천천히 조금씩 잠그듯 정부가 시장에 푸는 돈의 규모를 서서히 줄여간다는 것입니다.
That includes winding down the bank's accommodative policies that have kept interest rates near record lows. This means monthly bond purchases will drop another $10 billion next month.
가장 최근에 볼 수 있었던 테이퍼링 사례는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국제금융위기 직후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과 실물 경제가 곤두박질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대대적으로 내렸고 더 나아가 자산을 매입해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조처를 단행했습니다. 이 덕에 미국 경제는 다시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풀어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를까 걱정이었습니다. 또 이걸 막기 위해 급하게 금리를 올리는 것이 경제에 미칠 충격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미리 시중에 풀었던 돈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연준은 이렇게 테이퍼링을 시작해 천천히 돈 풀기를 줄였고 나중에 결국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퍼링은 금리 인상 전 신호로 여기기도 합니다.
The exodus of capital comes at a bad time as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from Brazil to India has slowed. When its currency declined sharply last month,
미국의 테이퍼링은 신흥국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테이퍼링으로 달러가 강해지면 신흥국 통화가치가 하락해 이른바 신흥국 쇼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적 완화를 통해 전 세계에 풀린 달러가 테이퍼링으로 다시 회수되면서 미국 금리가 오르면 그 결과 신흥국에 투자했던 외국 자금이 대규모로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신흥국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증시와 환율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테이퍼링이 세계 경제에 나쁜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며 미국 금융정책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테이퍼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이어집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우주 과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과학도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일하는 것을 꿈꿔볼 겁니다. 자, 그런데 나사가 개발한 특별한 스마트폰 앱, 즉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누구나 나사의 연구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어디서든 자신이 사는 지역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나사의 지구 환경 연구를 도울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과연 어떤 정보를 어떻게 나사로 보내는 걸까요? 첫 번째 이야기, 나사의 시민 과학자들.
We're here at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and I have Megan Recker. We're going to be doing a tree observation using the Globe Observer app. Are you ready, Megan?
Oh yeah.
미 중서부 오하이오 주에 있는 볼링그린 주립대학교의 조디 헤니 교수가 스마트폰으로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글로브 관찰자라고 하는 앱을 이용해 교정에 서 있는 나무 한 그루를 관찰할 거라고 설명하는데요. 글로브를 통해 시민 과학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나무의 높이와 폭을 재서 보내면 나사의 과학자들은 나무의 탄소 함유량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Now in order to get the height of the tree, she's got to start with the base of the tree.
헤니 교수가 매건이라는 학생과 함께 나무 관측을 시작합니다. 앱을 열고 총 네 가지 단계를 통해 나무의 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Then she'll take a photo of the top of the tree.
나무 밑동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사진을 찍어 나무 전체가 화면에 담기면 사진을 찍은 곳에서 나뭇가지 몇 걸음이 떨어져 있는지 세어서 입력하는데요. 매건 학생이 자신이 걸어간 걸음수를 입력하고 지역의 경도와 위도를 입력해놓자 신기하게도 나무 높이가 약 16m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And now, Megan's going to send all her tree data to Globe so that the Globe scientists have access to the measurements.
헤니 교수는 이제 매건 양이 자신이 얻은 자료를 글로브로 보내면 과학자들이 그 자료를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나사의 위성이 현재 지구 궤도를 돌면서 나무의 높이와 폭을 측정하고 있는데요. 글로브 앱을 통해 사람들이 보내는 자료는 이 나사의 위성 관측을 보완하는 겁니다. 이 나사의 과학자들은 이런 작업을 통해 나무의 탄소 배출과 흡수량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하네요.
So NASA can actually use our data that we've collected from the ground to monitor how good their models are.
헤니 교수는 또 시민 과학자들이 보내오는 자료를 통해 나사의 위성이 나무의 높이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등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Smartphone technology, the stuff we carry in our pocket every day, includes some pretty sophisticated tools.
글로브 프로그램 담당자인 나사의 홀리 콜 씨는 사람들이 매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스마트폰 기술은 자료 수집에 사용할 수 있는 꽤 정확한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일상의 과학이 발달한 만큼 이제는 자료 수집에 있어 일반 대중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시민 과학자들이 이 글로브 관찰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네요.
I find that students of all ages love being part of a bigger picture. When they make a tree observation, they want to see their point
해미 교수는 모든 연령의 학생들이 글로브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데 관심을 보인다며 나무를 관찰하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웹사이트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요. 그런 노력을 통해 비록 작지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학생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의 건강을 측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학생들에겐 아주 큰 의미로 다가간다는 거죠.
Thanks, Megan. Keep doing globe.
해니 교수는 관측을 마치며 젊은이들이 계속 관측을 이어갈 것을 독려했는데요. 자, 이제는 이렇게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지구 환경을 지키는 시민과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부업 공유 프로그램 고스트 키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먹는 미국인이 많아졌습니다. 외출이 제한되고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도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이런 변화로 인해 식당 사업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겉모습은 분명 식당인데 가게 안에 손님도 없고 주문을 받는 종업원도 없습니다. 대신 부엌에만 요리사들로 북적이는데요. 포장,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식당인 고스트 키친, 즉 유령 부엌이 등장한 겁니다.
We found this location. It was a third generation restaurant that had been, you know, in existence.
프리스크립션 치킨의 발레리 즈웨이그 씨는 3대째 내려오던 한 식당을 찾게 됐다고 했는데요. 자신들은 주문 배달만 하기 때문에 주방만 쓰면 됐고 또 자신들이 쓰기엔 식당이 너무 커서 주문 요리 사업을 하는 다른 친구들도 초청해 했다고 했습니다. 발레리 씨와 사촌 테런 씨는 바로 이 주방에서 매일 닭고기 수프를 만들어내는데요. 주문 건수가 하루에 약 100건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발레리 씨는 주문 도넛 가게와 볼리비아식 빵을 파는 카페와 주방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I'm very thankful for this place. It helped me tremendously because I wouldn't be able to open up my delivery platform to other places.
볼리비아 빵집 주인인 마리아 이투라이드 씨는 이렇게 주방을 공유하게 된 것이 너무나 큰 도움이 됐다며 만약 이렇게 함께 주방을 쓰지 못했다면 배달 전문 카페는 시작도 하지 못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주방을 공유하는 식당들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 식당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비자들로부터 선택받기 위해 소셜미디어에서 좋은 평가와 후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요. 식당 운영에 필요한 각종 허가는 물론 위생수칙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테오도르 샘펄 씨는 워싱턴 DC의 식당 사업가 앨런 포포브스키 씨의 도움으로 피자 가게였던 곳에 가상 식당의 문을 열었는데요.
Well, I will give credit to our owner, Alan Popovsky, who decided, you know, that during these tough times we're trying to.
샘펄 씨는 팬데믹 시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식당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결정해준 앨런 포포브스키 씨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일방적으로 DC 중심가에 식당을 개업하려면 최소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는 필요한데요. 식당만 쓰는 고스트 키친 형식으로 하면 단 수천 달러에도 식당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식사 공간이나 종업원 등이 필요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샘펄 씨는 고객들과의 교감이 여전히 그립다고 했습니다.
I hope it doesn't just go to this. We do need to have human communication. We need to sit, relax, escape.
샘펄 씨는 손님들이 식당에 앉아 편안히 식사를 즐기며 서로 교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었고 이런 변화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서 식당에서 외식을 하는 미국인들이 차츰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이런 요식업계의 변화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하나의 식당 문화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단순 미래 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e use the simple future to talk about things that have not happened yet.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는 단순 미래 시제를 씁니다.
This verb tense has two different forms in English.
영어의 단순 미래 시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Will and going to.
Will 하고 going to. 두 가지인데요. 조동사 will을 사용하는 단순 미래 시제는 크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자발적 행동이나 제안을 나타낼 때 또는 약속을 나타낼 때 먼저 자발적 행동이나 제안을 나타낼 때 will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들어보시죠.
Are you hungry? I will make dinner.
배고파요? 내가 저녁 식사를 만들게요.
We also use the will future to express a promise.
약속을 나타낼 때 will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들어보시죠.
I will call you when I get home.
집에 도착하면 전화하겠습니다. 여기서 will은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됩니다. will make, will call.
We can use going to future to express a plan.
계획을 말할 때 우리는 going to futur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ddie is going to start singing lessons next month.
에디는 다음 달 노래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Both the will future and going to future can be used for making predictions.
Will과 going to는 둘 다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The film will win the award for best picture.
이 영화는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할 것입니다. Going to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The film is going to win the award for best picture.
단순 미래 시제가 들어간 의문문 들어보겠습니다.
Will you be there by 7 p.m.?
저녁 7시까지 거기 가실 건가요?
Notice how the position of the subject you and auxiliary verb will has been switched.
주어 you와 조동사 will이 어떻게 자리가 바뀌었는지 주목하세요.
Will you be there by 7 p.m.?
단순 미래 시제를 이용한 부정문은 간단하게 not을 넣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No, I will not be there by 7 p.m.
아니요, 오후 7시까지는 거기 가지 않을 겁니다.
Will you be there by 7 p.m.?
No, I will not be there by 7 p.m.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단순 미래 시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